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25년의 한 해를 보내고 2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입니다. 지난 25년 돌이켜보면 일상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 그리고 그냥 무너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으로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다가오는 26년 새해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렵니까? 날마다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을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시며 선하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새해 소망으로 간절히 나눠봅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위로하심을 노래하시며 신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지고 성장하시길 소망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매님들은 26년 한 해 어떤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26년 새해에 품은 소망이 있으시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새해는 조금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고, 그래서 예전보다 나아지고 성숙되어질 나를 위해 지혜와 현명함이 있는 어른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네, 성장하고 성숙된 어른으로.
네.
네. 주님 안에서.
네.
네. 예. 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장과 성숙이 올 한 해, 그리고 건강함이.
네.
네. 건강함이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2026년 소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형성하고, 또 제가 이번 해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어서,
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기를, 예, 네, 제가 지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 그렇죠. 우리 소리자매님은 아무래도 학생이시니까 학업에 대한 열정,
네,
또 그 학업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두 자매님들의 고백처럼 26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렵니까? 꿈,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비록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딛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고 수용받을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에는 불안, 두려움이 있어서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 속에서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꽤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고요. 이 마음은 남에게 지기 싫다, 무시당하지 싫다 등 비교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그럼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은 남보다 나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보여지는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자존감은 진짜 나를 지켜줍니다. 관계에서 나는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그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이는 자존심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신뢰를 쌓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는 상대나 어떤 사실, 가치, 체계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신뢰는 심리적 의미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완벽한 확신보다는 믿어보기로 선택한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신뢰는 관계적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친밀함과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신뢰가 있을 때는 마음을 열 수 있으며 실수가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작은 일에도 불안과 의심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의 심리적 관점을 조금 더 알아보면 심리학에서 신뢰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행동을 지탱하는 핵심 정서이고요. 관계적 기초로 여겨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약속이나 기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는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태어나서부터 일세까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하면 애착과도 깊은 연관이 됩니다. 기본적 신뢰감은 양육자가 아기의 욕구, 즉 배고픔, 안아줌, 안정감 등과 같은 것에 일관되게 반응할 때 형성되며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하고 나는 보호받을 만한 존재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신뢰감이 평생 대인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지 못한다면 부모, 양육자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무관심하면 세상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 즉 정서적 관계는요,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성인기의 신뢰는요, 관계 경험을 통해서 형성, 유지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 건강한 신뢰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요?
네, 건강한 신뢰란 모두를 무조건 믿는 순전함도 아니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폐쇄성도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인을 믿을 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경계도 함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 방식의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애착이었습니다. 다가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을 부모와 제대로 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 거부감을 갖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북조선 신자 여러분, 무의식적 거부란 무엇일까요?
무의식적 거부란 특히 3살에서 7살 사이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회피적인 경험에 고정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다가서기보다는 회피하고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을 먼저 내뱉는 태도를 말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방어기제 중 반동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수인자매님, 반동형성이 어떤 방어기제였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네, 반동형성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감정이 너무 불안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것과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의 한 종류입니다. 즉, 싫지만 좋아하는 척, 두렵지만 용감한 척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감정과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는 것이군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속으로는 겁이 많지만 용감하거나 거칠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의식적 거부감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방향이 정반대로 전환되는 것으로 일시적 불안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감정은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서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깐 애착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애착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네, 심리학자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애착 유형은 안정 애착형, 불안 회피형, 불안 양가형, 혼란형이 있습니다.
안정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불안회피형은 친밀감 회피하거나 정서적인 표현을 억제합니다.
불안양가형은 관계에서 불안과 의존이 혼재합니다. 혼란형은 돌봄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반응과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관계 방식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애착 유형에 가까울까요?
회피형에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회피형 애착은 구체적으로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눈 맞춤이나 감정 교류에 실패하고 소통을 거절당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관계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 엄마, 나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잠이 덜 깬 눈으로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난리니? 가서 더 자! 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야단을 맞고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좌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서 좌절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아이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모의 감정에 맞춰 애착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회피형 부모가 살기 위해 회피형의 관계 방식으로 맞춰가며 살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회피형 부모는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회피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아이가 감정을 말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요구하면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부모의 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아이는 회피하고 거절하는 환경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지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는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부모에게 어떻게든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면의 신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성인이 대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서로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반응을 주고받으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피형 인간 유형은요,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회피 성향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저절로 타인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먼저 다가서면 뭐해? 뭐 어차피 친해지지도 못할 텐데 내가 먼저 다가서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상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할 거야 하는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며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신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그리 도움을 줄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의 경험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공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의 경험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다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한 40대 용희 씨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용희 씨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듣던 중 마음이 무척 괴롭겠네요 라며 공감을 표현한 적이 있다.
이때 용희 씨는 뭐 괜찮아요. 인생이 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라며 댓글로 공감의 반응을 무시했다.
네. 어떻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영희 씨의 모습은 자신이 힘들어서 상담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애착 형성이 어려운 부모를 살펴보면 특히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네.
처음부터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야 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아이를 키우면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자녀와의 관계 혹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애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애착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애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 애착이란 애착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착 손상을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 해도 사실은 아이에게 애착 욕구를 좌절시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애착 손상을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상된 애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애착은 한번 깨지면 붙일 수 없는 유리그릇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애착은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는 인간의 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손상이 되지 않았기에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깨지면서도 이를 다시 복구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수리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7살짜리 아이가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 야, 너 정말 안 잘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해보자. 아이는 깜짝 놀라 더 울며 보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더 화를 낸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다.
수인아, 잘 잤어? 근데 어젯밤에 엄마가 소리쳤을 때 수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가 미안해.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의 내적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물어봐주는 부모입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아이의 좌절된 욕구와 위로받지 못한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이의 애착 손상은 충분히 회복되는 것이군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두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들의 부모님들도 사실은 부모됨이 이전에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님을 키우실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 또 애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잘 형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애착을 삶의 과정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많이 없으셨잖아요. 네. 어린 시절. 그랬을 때 어떤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어떻게 회복하시는 과정들이 있으셨는지요?
저희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기간 동안에 그 보상이 선물로 이어져서
네.
어린이들의 그 시기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나 그런 교류보다는 나한테 어떤 희귀한 물건이 차려졌다는 보상으로 다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아버지의 부재가 선물.
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갖고 네. 오실까?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아버지의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보다는
네.
예, 아버지의 선물 하나로 해결되는,
예,
채워지는
예.
예,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 빈자리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해도 그 선물로 인해서 아버지의 부재를 좀 많이 메꿔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우리 수인 자매님의 아버지는 예, 경제적인 풍성함으로 그 손상된 애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좀 엄마한테 많이 매를 맞거든요.
네.
엄마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뭔가 그래도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엄마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좀 화가 다 가라앉고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또 이렇게 죄책감이 드시나 봐요. 그러면
네.
나중에 불러가지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또 우세요. 그런 걸 보면은 엄마에 대한 그 미움이 싹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엄마가 화가 많이 났을 때는 때리셨지만 변명할 기회도 안 주시고 그렇지만 엄마가 나중에 감정이 조금 수그러드신 다음에는 소리야 미안해 엄마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너를 때렸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엄마의 눈물을 봤을 때 그런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나눔처럼 손상된 애착은 이렇게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관계에서 영구적인 좌절이 아니라 일시적인 좌절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손상을 회복한 경험이 없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금이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 애착이란 끝없는 단절 또는 회복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동화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정적 애착이 필요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아파서 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감싸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회복의 경험이 단단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단언컨대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르므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읽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태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어느 역 왕들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기도응답 또 많은 부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지경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엄청난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고쳐주셨죠. 정말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네, 27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부와 영광이 있었어요?
네, 말씀을 보면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듯 싶어요. 즉,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영광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벨론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어봐요.
바벨론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근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더라.
네, 바벨론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라는 건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부와 영광을 다 보여주었을까?
그러게요. 왜 다 보여주었을까요?
한마디로 동맹을 위해서입니다.
동맹이요?
네. 동맹은 나라와 나라 간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힘이 약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혹 예를 들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동맹을 맺은 강대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부와 영광을 강대국에게 보여준 이유는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강대국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역대하 32장 2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가진 기적들, 기도응답, 그리고 부와 영광을 누가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러면 히스기야는 당연히 누구를 더욱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히스기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20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네, 히스기야는 여기서 표현이 참 내 궁, 내 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히스기야 왕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듯 싶은 표현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때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보여준 부와 영광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을 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결과네요. 그렇다면 목사님, 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라고요? 무엇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라는 거죠.
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해요. 우리 모두 학창시절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구분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거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경우는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운전을 아주 천천히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가끔씩 저에게 칭찬해 줄 정도로. 근데 이제 어느 날 뒤에 오던 차가 제 차를 박아버렸어요.
괜찮으셨어요?
뭐 제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다친 것은 없었지만 거의 한 달 동안을 그 충격 때문에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근육통으로 많이 고생을 했죠. 저는 이제 평소에도 차를 아주 조심히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조심 운전한다라는 말을 또 많이 듣곤 해요. 근데 뒤에서 와서 박아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 운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올해 그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올해 한 해 2025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인도해 주신 거. 저는 사실 히스기야는 많은 재물을 얻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저는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얻은 건 없지만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 사실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건강이 최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로 뭐
부와 명예나 이런 거 다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사라자매, 저는 이제 사라자매 올 한 해 물론 잠깐 보는 거지만 참 열심히 사는데 또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하니 저 또한 감사하네요. 그래요. 네, 우리 은미자매는?
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제일 크게 주신 거는 저의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빠질 수 없죠. 일용할 양식을 또 네, 주셨고,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올 한 해 2025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네.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들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불안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5%밖에 안 된대요. 5%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100가지라면 그중에 5가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이 5가지도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에 해당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인정하라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네, 고백하라고요?
네, 바벨론 지도자들은 히스기야에게 이 많은 이적과 부와 영광을 어떻게 얻었는지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와 영광을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죠.
아,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워요.
바빌론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질문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셨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똑같이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2025년 한 해가 가고 26년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북에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두 분은 우리 나눔 속에서 우리 본문 안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하신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건데요. 저의 한 해도 그 한 해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되었었다니 감사하네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을 때는 분명 모든 일에 형통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스기야의 잘못된 이제 그런 선택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신다라는 떠나시고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좀 저에게도 많이 와닿는 말씀이고
그렇네요. 네. 떠나시고
하나님 네. 그게 가장 슬픈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나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신다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참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내가 뭐 어떤 것을 이루어내지 않더라도 가장 큰 형통이고 은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함으로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